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에스라기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을 맡길만 하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애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결코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구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또 다른 누구나 할 것 없이 도무지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치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주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기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좇아야 할 길을 따라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타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믿는 이들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네 동족인 유대 사람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우리를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이방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렸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잠깐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만 떠나 있을 뿐 마음으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한 나머지 여러분을 찾아가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만나러 가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나 바울이 몇 번 여러분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스러운 월계관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땅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정하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라기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 아들 핫두스요, 바로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라히아 아들 열 에오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사뚜 자손 가운데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베아다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베아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로모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카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다는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골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분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다.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자치장 가운데 레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과 학자인 요하립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이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자손인 마을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베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이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곳 아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참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열둘,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번쩍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 아들 엘라하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루야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수돔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나 주 뵙기 원합니다. 나 주 뵙기 원합니다. 주 뵙기 원합니다. 나 주 뵙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나 주 알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주 닮기 원합니다. 나 주 닮기 원합니다. 나 주 닮기 원합니다. 나 주 닮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 영광 보게 하소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배우거나 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어쩌면 지나치리만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삶이 결코 헛되거나 기존 사도들 통해서 들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뒷부분에서는 기존의 사도들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면 지난 1절에서 10절에서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 인사들이 모두 자신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오늘의 내용은 도의적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사도들의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소신 없는 자세 때문에 자신이 책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결론을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아무 역할도 못하는 초라한 모습의 단면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바울은 다음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각자의 모든 삶에 나 자신의 자아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역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볼 때는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쉽게 용납될 수 없을 겁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베드로를 게바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 표현은 사실 아랫사람을 다룰 때 가르침대로나 지시대로 하지 않은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요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대놓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부터 거론이 되고 있지만 1대1의 대면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1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사도라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은 어쩌면 무한하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데서 바울은 단호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감에 12절입니다. 가끔씩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말의 어려움이기보다는 상황적인 이해에서 그렇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의결하여 서신들을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9절 그리고 16장 4절이나 21장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였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혼란해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은 백부장 고넬료의 부름을 받기 전에 부정한 짐승이나 권총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 지붕에서의 환상을 보며 자신의 성결을 강조했다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신 계시와 함께 고넬료의 하인들이 찾을 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이 일을 항의하는 할례자들이 비난해도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방인들을 변호한 베드로의 미약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신 없는 신앙의 행동은 같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데서 진리의 단호해함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책망의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영향이었죠.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3절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지도자의 행동은 실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께함이 예수도와 함께함이 아니라 외식을 함께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이고 불신자들까지도 혀를 차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었느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바치고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의 행동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의 회심을 의심할 때에도 중재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이고요. 바울과 함께 소신 있게 전도 여행을 했던 귀한 바나바까지도 이 베드로의 외식에 감염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14절 상반절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삼아야 할 진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의 족장들의 교훈도 아니고 십계명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4절인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 너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강요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요파의 가죽 세공업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정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에 자신의 성결을 주장하며 거절했던 내용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사도행전 10장 14절이죠. 그러나 거기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15절 말씀을 세 번씩이나 연거푸 후 들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인즉 자신의 성결을 내세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들을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시는 주님의 일깨우심 덕택에 고민은 했지만 이방인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음을 볼 때 안디옥에서 그의 처신은 과거의 율법과 복음의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설픈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15절, 16절 말씀 중심으로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의 간격입니다. 당시에도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율법 항목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그들의 사용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15절 상반절인데 바울사도 자신도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임을 증거합니다.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5절 하반절인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를 경멸해서 죄인 취급을 하여 그들의 말투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입니다. 비록 유대인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이방인을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율법의 행위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의 행위로부터입니다. 또 세 번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반하여 긍정되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라는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이해는 율법의 행위는 어떤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행위와 관련 없는 관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되는 내용은 모두 삶을 표현하는 출처라는 데서 이해와 관념으로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말씀과 더불어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선포가 세 번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을 declares the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도치어법입니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함이지 이런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며 만나게 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선포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와 같은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약에서만 이와 같은 선언이 3,80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항구적인 평화와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일시적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평화와 행복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declares the Lord. 이것은 하나님의 엄숙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Blessed Rock of Ages,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A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Come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A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A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십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를 통해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악으로 누리는 낙은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찾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시들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